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역사란 결국 인간이 살아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어느 나라든 현저하게 과거와 현재가 다른 분야 중 하나가 형벌체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인권이라는 개념, 국제법 등이 없던 시절 조선시대의 형벌과 고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의 어떤 분야든 그 법을 알려면 경국대전을 보시면 됩니다. 이 중 형벌에 관한 내용은 형전이란 챕터를 보면 되는데 형전 파트 중에서도 형률이란 곳에선 조선의 형벌은 대명률에 의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명률이란 명나라의 법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선의 형벌이 대명률에 의거한다는 말은 명나라의 형벌체계를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대명률이나 이전 당나라 때 쓰였던 당률이나 형벌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약한 순서대로 태장도유사라고 하죠. 당률을 채용했던 고려시대나 대명률을 채용했던 조선시대나 이 태장도유사가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형벌들이었습니다. 첫째는 태형, 회초리로 때린다는 뜻으로 가장 경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형벌입니다. 최소 10대에서 최대 50대까지로 범위가 정해져 있죠. 두 번째는 장형입니다. 보통 사극에서는 태형을 잘 안 다뤄지고 이 장형이 자주 나오죠. 곤장을 몇 대 맞았다고 할 때 그 곤장을 맞는 게 장형입니다. 민속촌에서 이 권장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회초리와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당연하게도 이 장형은 태형보다 무거운 죄를 처벌하는 형벌이며 최소가 60대였습니다. 최대는 100대였는데 100대까지 맞으면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장형실이 세종대왕의 감화가 훼손되었다는 죄목으로 장형 80대를 선고받고 궁궐에서 쫓겨나죠. 태형이나 장형이나 주로 엉덩이 혹은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쳤으며 남자는 하의를 탈의시키고 여자는 속옷은 입게 하되 물을 뿌려 때렸습니다. 단 여성의 죄목이 간통죄이거나 역모죄이면 그땐 여성도 하의 전체를 탈의시켰습니다. 태장도유사 중 세 번째 도형은 강제노역입니다. 주로 소금을 녹이는 일, 쇠를 녹이는 일, 종이와 기와와 목탄을 만드는 일에 투입됐습니다. 그래도 맞는 것보단 가서 몸으로 때우고 일하는 게 낫다고요? 도형은 무조건 장형에 추가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곤장 70대의 죄목이면 강제노역 1년 반, 곤장 80대면 강제노역 2년, 곤장 90대면 2년 반, 곤장 100대면 3년을 구형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곤장 100대 맞고 사망하면 도형이 적용되지 않았고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캐치하셨겠지만 곤장, 즉 장형의 최대 구형이 100대이기 때문에 도형도 최대 구형이 3년이 맥시멈이었습니다. 3년 이상 구형은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3년 이상부터는 네 번째 형벌인 유형, 즉 유배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귀양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주로 유배를 가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유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유배는 보통 탄핵당한 정치인들이나 부도덕한 양반들에게 처해졌습니다. 또한 유배형도 도형과 마찬가지로 권장을 거의 최대치로 때리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배를 가기도 전에 곤장 맞고 죽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죠. 유배형도 죄의 강도에 따라 수도에서부터 800km, 1000km, 1200km로 구분되었습니다. 처음엔 800km 밖으로 보내놓고 왕이 생각해보니까 더 멀리 보낼래 이러면서 1000km나 1200km로 유배지를 옮기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보내놓고 보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이러면서 가깝게 땡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천주교 박해 사건에 휘말려서 처음엔 포항으로 유배 갔다가 더 멀리 전남 강진으로 이동했었죠. 유배형의 강도에는 거리도 간주되었지만 가서 최소한의 자유가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 집밖 외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외부인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죄의 무게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태장 도유사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은 다섯 번째 사형이죠. 사형은 일반 백성들도 워낙에 많이 당했고 사형은 참수형과 교수형으로 나뉩니다. 단어 그대로 참수형은 목을 베는 사형이고 교수형은 목을 매달아 죽이는 사형입니다. 참수형이 교수형보다 더 엄한 벌이었고 참수를 당할 때 죄인의 목을 베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다들 아시죠? 네, 망나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외에 뭐 막걸리 입에 머금고 칼에다 막 뿌리는 사람 있잖아요. 참고로 망나니의 신분은 천민이었습니다. 사형은 일반 백성들과 양반들이 당하는 이유가 조금 달랐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경우 타인을 살해하거나 유교에서 말하는 오륜의 도덕을 위반하는 강상죄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살인사건도 누구를 살해하느냐, 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 일반 과실인가 쌍방 과실인가 등을 따져서 사형 여부를 판단했고 그 사형 내부에서도 참수형 혹은 교수형의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만약에 가족을 죽였다? 이건 살인죄의 강상죄까지 추가되어 무조건 참수형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관통죄는 사형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곤장을 맞는 장형에서 마무리되는데 간통의 규모가 과할 경우 강상죄 제목이 적용이 됩니다. 성종 때 한양에서 내노라 하는 남자들을 전부 꼬시기로 유명했던 어우동이 간통죄가 아닌 강상죄가 적용되어 사용됐죠. 노비가 주인을 폭행하는 것도 강상죄의 제목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들 사용됐죠. 조선시대에는 사법재판을 정부에서 각 지방으로 파견한 고을의 사또, 수령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령들이 세부적인 법 조항들까지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형방이라고 재판을 도와주는 향례가 있긴 했지만 대명률에 적힌 모든 판례나 그에 맞는 형벌을 줄줄 외우고 있지 못했고 실제로는 수령들의 재량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수령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권과 형벌을 남용하는 사태가 심해지자 세종대왕이 각 고을별로 판례와 그에 맞는 형벌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서 뿌렸습니다. 법대로 하라고. 이 그림이 고신도인데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조선 후기 정약용이 유배 시절에 저술한 흠흠신서도 고을들이 워낙에 자기들 멋대로 사법권을 휘두르니 이상적인 형벌안에 대해 정약용이 고민하다가 만든 책이랍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개화기 시절 화가였던 김준공과 김윤보가 조선의 민속학을 연구하던 서양의 학자나 선교사들에게 조선의 형벌과 고문 등을 그린 그림을 팔았던 게 있어서 조선시대의 형벌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형의 유형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 사형의 유형에 대해 용어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능지처참은 죄인의 살아있는 몸을 얇은 칼로 썰어버리는 겁니다. 최소 2,000번을 잘라내야 하고 그 이전엔 죄인이 죽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이는 데만 며칠 걸렸습니다. 갑신정변 때 일본으로 망명 갔다가 다시 붙잡힌 김옥균이 이 능지처참형으로 처형됩니다. 동물이 죄인의 팔다리를 묶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 몸을 오체 분시하는 사형법은 거열형이라고 합니다. 단종의 복위운동을 전개하려다가 실패한 사육신들이 이 거열형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부관참시는 죽은 자에게 벌하는 사형으로 시신의 목을 한 번 더 베는 형벌입니다. 법전에 의거하면 참수와 교수형만이 절대 원칙이기 때문에 능지처참형, 거열형, 부관참시는 법전을 벗어난, 해서는 안 되는 형벌입니다. 그치만 왕이 벌 주겠다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래서 전제군주제에서는 완벽한 법치주의가 존재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참고로 사사라고 부르는 사약을 내리는 처형은 교수형보다도 약한 사형법으로 주로 왕족이나 대관직을 지는 양반들에게 사형은 하되 권위와 체면을 살려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체질에 따라 사약을 먹고도 멀쩡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조선 후기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었던 대학자 송시열이 사약을 5번이나 먹고 죽었다죠. 조선시대에는 고문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고문을 고신이라고 불렀고 아무 이유 없이 한 게 아니라 특정 범죄 용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거나 공범을 색출할 때 역시 지방 관아의 사또 재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의금부, 형조, 사헌부 등에서 주관하는 고신은 국문이라고 해서 주로 정치사범이나 영모 죄인들을 신문할 때 고문이 행해졌죠. 고문 방법으로는 의자에 앉혀놓고는 죄인의 다리를 묶고 몽둥이 두 개로 다리 사이에 넣어서 주리를 트는 주리형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였고 유리나 뾰족한 돌들을 멍석에 깔아놓고 죄인을 그 위에 무릎 꿇게 하는 압슬형, 불에 뜨겁게 달군 쇠붙이로 피부를 지지는 낙형,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문도 대명률이나 경국대전에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르면 하면 안 되지만 관례적으로 해오던 관습법에 따라 고문을 했습니다. 관습법에도 고문의 한도가 있기는 했는데 이 한도를 지키는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조선시대 형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21대 왕 영조인데 조선시대의 형벌은 영조 전후로 나뉜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영조는 지나친 형벌을 금지시켰는데 일단 고문 금지, 살인사건의 경우 부모나 가족이 원수를 갚기 위한 살인에 대해서는 죄를 감경해준다든지 10대 아이들의 범죄도 특수범죄로 다루도록 한다든지 형벌에 대해서 더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원래 경국대전에는 형벌에 대해서 대명률을 따른다고만 되어 있었는데 영조는 경국대전의 속편인 속대전을 편찬해서 그곳에 이런 발전되고 더 구체화된 형벌체계를 다 적어놓았습니다. 더불어 사형의 경우 재판을 3번이나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삼심제도도 원래 폐지되다시피 했는데 이걸 부활시키고 강화한 것도 영조였고요. 물론 영조와 정조 사후 이런 노력들은 휴지조가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제군주제에선 법대로 하자는 완벽한 법치주의와 이상적인 사법제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부터가 벌써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